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말씀의 만나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의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의 DNA를 자녀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식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투와 버릇, 기질까지 묘하게 닮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된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테이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트라는 단어가 흉내내다, 모방하다, 본뜨다라는 뜻인데요. 이미테이트의 명사형이 이미테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미테이션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죠. 왜냐하면 모양은 비슷하지만 재질과 품질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가품, 짝퉁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제품을 우리가 생산할 때 보면 금형이 있고 그 금형에 원료를 넣어서 그 금형대로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본뜬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뜬 자가 되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을 본뜬 스데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닮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사랑에서 강조하는 것은 액션, 즉 실천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잘못된 말들을 입에 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오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천하는 사랑과 감사하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란 첫째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저와 여러분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을 보십시오. 그 신들은 너무 높고 커서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좋아하죠. 하지만 이 사랑처럼 또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한 부부도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 몸에서 태어났고 그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었던 자녀들도 어떤 때는 정말 꼴보기 싫고 미운 짓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사랑도 때로는 힘든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가족도 아닌 남을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불가능한 명령 같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두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발광체와 반사체의 관계인 해와 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름달의 환한 빛을 보면 마치 달이 빛을 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반사체입니다. 오직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빛을 비추어 주어야만 그 빛을 반사해서 아름다운 달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바로 사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만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빛을 충분히 받아야만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사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천에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에는 희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뜻의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피 흘리다, 블리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앵글로색슨족 어원에 따르면 이 블레싱은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블리딩에서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블레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블레싱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도 피 흘림과 노력과 수고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누군가의 블레싱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란 둘째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이라면 감사는 말입니다. 우리 3절로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감사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바울은 옛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죄에 대하여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처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음란하고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음행이 있었고 온갖 더러운 죄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 안에 음행을 포함시킬 수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음행의 죄가 특징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러운 죄의 목록에서 떼서 바울은 음행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행했던 육신의 모든 행실을 의미합니다. 도박이나 사기나 도둑질, 거짓말, 살인, 미움, 증오 등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탐욕은 자신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맹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갈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와 마음속으로 품는 모든 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4절은 입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추한 말이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이 누추한 말이란 더럽고 지저분한 말을 의미합니다. 욕설이 대표적인 누추한 말이겠죠. 항상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어떤 부당하고 또 억울한 상황에 몰리면 우리도 모르게 옛 모습이 나와서 욕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가치 없는 모든 말과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는 말이기에 삼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올지를 컨트롤해서 걸러서 말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한번 걸러서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적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실수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인가?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원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원래 이 말부터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으면서 원래의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악한 행실과 생각과 말 대신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서 떡은 어린이 손바닥만한 빵이고요. 물고기는 멸치 크기의 작은 생선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갖고 온 작은 도시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여야 될 사람은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은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 제로지요. 우리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능력이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도 계산해보고는 안 된다면서 그냥 돌려보내자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도시락 하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He gave thanks to God.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새로운 교회의 표어가 이제부터 기적이다가 아닙니까? 기적은 어떻게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작은 도시락에 대해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된 말들을 하게 됩니까? 보잘것없다며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내가 가진 자원, 그 작은 자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인생은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생각과 행동과 언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했었는가? 바로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입술에서 넘쳐날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사한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된 행동과 생각을 버리고 더러운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기적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반사체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빛을 받아 빛의 손실 없이 그대로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숯불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태워 주옵소서. 더러운 말과 상스러운 농담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우리 말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감사로 풍성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